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뷰이 세계 뉴스입니다. 미국과 한국, 일본 정상이 어제 미국의 캠프데이비드 대통령 별장에서 정상회의를 열고 3국 협력 확대와 강화를 천명한 문서 3건을 채택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과 윤석열 한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어제 정상회의에서 3국 협력 확대와 강화를 천명하고 이를 구체화한 캠프데이비드 원칙, 캠프데이비드 정신, 그리고 3자 협의에 대한 공약 등 문서 3건을 채택했습니다. 특히 3자 협의에 대한 공약에서 3국 정상들은 우리 공동의 이익과 안보에 영향을 미치는 지역적 도전, 도발, 위협에 대한 우리 정부의 대응을 조율하기 위해 각국 정부가 3자 차원에서 서로 신속하게 협의하도록 할 것을 공약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협의를 통해 정보를 공유하고 메시지를 동조화하며 대응 조치를 조율하고자 한다고 밝혔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어제 기자회견에서 우리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사이버 활동을 포함한 정보 공유를 배가하고 있으며 탄도미사일 방어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3국은 이번 정상회의를 통해 미한일 정상회담, 외교 국방 상무 상업장관 회담, 국가안보실장 회의를 연 1회 이상 개최하기로 하는 등 협력을 제도화하고 정례화하는 다양한 틀을 마련했습니다. 3국이 단독 정상회의를 가진 건 이번이 처음으로 세 나라 간 협력을 포괄적으로 대폭 강화해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중국군이 오늘 타이완 주변 해역에서 해군과 공군 합동 순찰과 훈련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훈련은 미한일 정상이 전날 역사적인 캠프데이비드 정상회의를 마치고 타이완의 차기 총통 후보가 미국 방문을 마치고 막 귀국한 가운데 실시돼 주목됩니다. 시 중국인민해방군 동부전구 대변인은 이날 짧은 성명을 통해 동부전구가 타이완 주변에서 해군과 공군의 전투 대비 연합 순찰과 훈련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타이완 국방부도 이날 아침부터 타이완 주변 해협에서 훈련에 참여한 중국 군용기 42대와 선박 8척을 감지했고 이에 대응해 함정과 군용기를 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중국의 비이성적인 도발 행위를 강하게 규탄한다며 타이완은 국가 안보를 보장하는 역량과 결단력, 자신감을 갖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로이드통신은 중국의 이번 훈련에 대해 타이완의 독립을 추구하는 분리주의 세력에 대한 경고로 분석했습니다. 타이완 집권 민진당 차기 총통 후보인 라이칭더 부총통은 최근 파라과이의 신임 대통령 취임식에 참석한 뒤 미국을 경유해 전날 귀국했습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내 군사작전을 담당하는 군수뇌부와 정격 회동했습니다. 러시아 크렘린궁은 오늘 회동 시점을 자세히 밝히지 않은 채 푸틴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와 인접한 남부 로스토프 나노드의 러시아군 남부군관부 사령부를 방문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특별군사작전본부에서 발레리 게라시모프 육군참모총장과 다른 고위 지휘관들로부터 우크라이나 작전 등에 대해 보고를 받았다고 전했습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침공을 특별군사작전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푸틴 대통령의 이번 회동은 우크라이나가 최근 남동부 전선에서 영토 재탈환을 위한 반격에 진전을 거두고 있다고 밝힌 가운데 이뤄진 것입니다. 캐나다에서 전례 없는 산불로 전국 곳곳에 피해가 확산하는 가운데 서부 브리티시 컬럼비아주 정부가 어제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데이비드 이비 주 총리는 이날 주 역사상 최악의 산불 상황에 직면하고 있다며 이같이 선포했습니다. 그러면서 산불 사태가 매우 빠르게 악화하고 있어 앞으로 며칠간 매우 어려운 상황에 직면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브리티시 컬럼비아주의 남부 웨스트 캐롤라이나에선 지난 며칠간 산불이 계속 번지면서 많은 주택이 전소되는 등 피해가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맥투걸 크릭 지역의 산불은 24시간 만에 0.6제곱킬로미터에서 68제곱킬로미터로 빠르게 확산했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 24시간 동안 주민 1만 5천여 명이 대피했습니다. 미국 남서부 지역에 이례적으로 강력한 허리케인이 강타할 것으로 예상돼 피해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상 VOA 세계 뉴스였습니다.
몇 년 만에 다시 만나게 된 폴과 노먼. 둘은 아버지가 가르쳐주신 낚시를 하러 가는데요. 노먼은 동생 폴을 이렇게 회상합니다. 동생은 자기의 방법을 그림자 던지기라고 불렀다. 줄을 수면에 길게 들이우는 무지개 송아 유인법이었다. 그동안 동생은 예술의 경지에 도달했음을 알았다. 안녕하세요. 영화와 음악이 있는 곳 영화동네 이은영입니다. 오늘 함께할 영화는 1992년 미국에서 개봉한 로버트 레드포드 감독의 영화 흐르는 강물처럼입니다. 영어로는 A River Runs Through It 이라는 제목으로 개봉했는데요. 장로교 목사 가정의 두 아들이 미국 몬태나주의 자연을 배경으로 낚시를 하며 성장하는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삶에 관한 성찰을 담아낸 영화인데요. 크레이그 셰퍼, 브래드 피트, 톰 스커릿, 브렌다 블레신, 에밀리 로이드 등이 출연했습니다. 영화 흐르는 강물처럼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20세기) 초 미국 북서부 몬태나주의 한 시골 마을. 이곳의 교회 목사인 존 맥클레인은 교회와 집안에서 원칙을 중시하고 감정 표현을 자제하는 아버지이자 목회자입니다. 가정은 화목했지만 아이들에게는 절제도 필요했죠. 그렇다고 아이들을 사랑하지 않은 건 아닙니다. 낚시를 즐기던 아버지는 두 아들에게 플라이피싱을 가르쳐주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곤 했는데요. 플라이피싱은 플라이라고 부르는 곤충 모양의 인조미끼를 이용한 낚시를 말합니다. 세월이 흘러 각기 다른 삶을 살아가는 노먼과 폴. 노먼은 아버지를 닮아 모범적이고 사려 깊은 청년으로, 그리고 폴은 활달하고 거침없는 매력으로 어디를 가든 눈에 띄었죠. 금주법과 인종차별이 있던 당시의 사회 분위기 속에서 폴은 시대와 타협하지 않는 반항적인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공공연히 술을 마시거나 인디언 출신 여성과 만남을 이어가고, 낚시도 아버지의 방법에서 벗어나 자신만의 독창적이고 예술적인 방식의 플라이 낚시를 해냅니다. 여러 면에서 개성이 두드러지는 동생 폴이 형 노먼은 부러우면서도 불안하기만 한데요. 형 노먼은 사랑하는 여인과 미래를 약속하고, 세 부자가 오랜만에 낚시를 함께하며 대열을 낚는 등 행복이 정점에 달하던 순간 불행이 갑자기 찾아오는데, 방금 들으신 곡은 영화 흐르는 강물처럼 중에서 마크 이샴의 흐르는 강물처럼이었습니다. 영화 흐르는 강물처럼은 전 시카고 대학 교수였던 노먼 맥클레인이 자신의 경험을 토대로 1976년에 출판한 소설을 원작으로 한 영화입니다. 그래서 노년에 노먼이 홀로 낚시를 하며 지난 일을 회상하는 방식으로 1인칭 관찰자 시점에서 영화가 전개되는데요. 그런데 내레이션, 그러니까 해설은 레드포드 감독이 직접 맡았습니다. 베스트셀러인 흐르는 강물처럼은 미국에서 가장 잘 팔린 도서 가운데 하나였는데요. 1977년 출판업계 최고 권위의 상인 퓰리처상 후보로 올랐지만 상을 받지는 못했습니다. 이 작품은 미국 동부의 여러 출판사로부터 출간을 거절당하고 결국에는 작가가 몸담았던 시카고 대학 출판부에서 펴내게 됐다고 하는데요. 출간 직후 단번에 베스트셀러에 올랐고요. 그때 이후 꾸준한 명성을 유지하면서 미국 문학의 걸작으로 확고하게 자리매김했죠. 음악 듣고 계속해서 이야기 나눠보죠. Down the Alley, 골목을 따라 영화 흐르는 강물처럼 중에서 함께 듣고 오겠습니다. 영화 흐르는 강물처럼에는 브래드 피트, 크레이그 셰퍼가 주인공 형제로, 톰 스커리시 아버지 역을 맡았고요. 어린 로먼 역으로 조셉 고든 레빗이 출연했습니다. 연출을 맡은 로버트 레드포드 감독은 1935년 미국에서 태어나 1962년 영화 월 헌트로 데뷔했는데요. 미국 서부 유타주에서 열리는 독립영화와 다큐멘터리 영화를 위한 국제영화제, 선댄스 영화제의 설립자이기도 합니다. 1969년 출연한 영화 내일을 향해 사라로 명성을 얻기 시작했고요. 1973년 작품 스팅으로 오스카상 남우주연상 후보에 오르기도 했습니다. 1980년 감독 데뷔작인 보통 사람들로 오스카 감독상과 골든글로브 감독상을 받았고요. 2002년에는 오스카 평생 공로상을 받았습니다. 자유분방한 동생 폴 역할의 브래드 피트는 1963년 미국에서 태어났고요. 1989년 영화 폭력교실로 데뷔했습니다. 브래드 피트는 리들리 스콧 감독의 1991년 작품이죠. 델마와 루이스로 주목을 끌었는데요. 모든 여성의 판타지 속의 연인이 된 브래드 피트는 이후 흐르는 강물처럼 뱀파이어와의 인터뷰, 가을의 전설 등에 출연하며 세계적인 명성을 얻었습니다. 흐르는 강물처럼은 브래드 피트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영화 중 하나라고 하는데요. 이 작품의 연기로도 꽤 좋은 평을 받으면서 본격적으로 이름을 알리게 됐다고 합니다. 대표작으로는 미스터 앤 미세스 스미스, 오션스 11 시리즈, 벤자민 버튼의 시간은 거꾸로 간다, 트로이, 파이트 클럽 7 등이 있습니다. 2013년 브래드 피트가 출연하고 제작에 참여한 영화 노예 12년이 2014년에 아카데미 작품상을 받았고요. 2020년에는 Once Upon a Time in Hollywood로 아카데미 시상식과 골든글로브에서 남우조연상을 받은 바 있습니다. 침착한 형 노먼 역할의 크레이그 셰퍼 역시 미국 배우입니다. 그는 배우로 성공하기 전에 뉴욕 전철역에서 신문을 팔고 대리석 계단 아래에서 잠을 잤다고 하는데요. 1983년 텔레비전 연속극 더 햄튼스에서 이안 헤이든 역할로 잠깐 나왔고요. 이후 1993년 트레비의 실종, 1994년 슬립 위드 미 등 많은 영화에 출연했습니다. 2003년부터 TV 시리즈 원 트리 힐에서 키스 스콧 역할을 오래 맡기도 했죠. 음악 듣고 옵니다. A Summer of Lumber and Fishing, 럼버와 낚시의 여름. 이어서 Three Fishermen, 세 명의 어부, 영화 흐르는 강물처럼 중에서 함께 듣고 오겠습니다. 영화 흐르는 강물처럼은 미국 몬태나주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데요. 미국 몬태나주는 북서부에 있는 주라고 말씀을 드렸죠. 로키 산맥이 지나가는 주의 하나입니다. 미국 50개 주 가운데 면적 면에서 네 번째로 큰 주인데요. 몬태나는 산이라는 뜻으로 몬태나주에는 산도 많고 강도 많습니다. 주 어딜 가나 영화 속 장면처럼 수려한 자연환경을 만날 수 있는데요. 몬태나는 사계절 중에 여름이 가장 지내기 좋다고 합니다. 건조한 지역이어서 그늘만 들어가도 시원하고요. 여름에 관광객들이 많이 찾아온다고 하네요. 몬태나주는 금, 구리 같은 광물이나 보석이 많아서 Gem State, 보석주라는 별명을 갖고 있습니다. 또 하늘이 푸르고 맑으면서 사람은 적고 건물은 없기 때문에 큰 하늘주라는 별명도 갖고 있다고 하죠. 또 사람이 귀하다 보니 미국에서 가장 친절한 주로 꼽혔고요. 사람이 적은 대신 곰, 들소, 사슴 같은 야생동물을 흔하게 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학생들이 교실에서 곰을 만났을 때 대처하는 법을 배우기도 한다고 하네요. 이어서 음악 듣고 옵니다. A Four Count Rhythm, 네 박자 리듬. 이어서 Rugged Cross, 험한 십자가, 영화 흐르는 강물처럼 중에서 함께 듣고 오겠습니다. 영화 흐르는 강물처럼 함께하고 있는데요. 이 영화는 1200만 달러의 제작비를 들여서 6600만 달러를 벌어들이는 등 흥행에 성공했습니다. 영화 흐르는 강물처럼은 영화가 보여주는 아름다운 자연의 영상미로 1993년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각색상, 음악상 등 여러 부문 후보에 올랐지만 촬영상을 받는 데 그쳤습니다. 영화 흐르는 강물처럼을 본 관객의 반응은 어떨까요? 처음에는 대충 보다가 나중에 몰입해서 보고 있는 나 자신을 발견했다. 마지막에 동생의 낚시와 아버지의 설교, 주인공이 다시 낚시하는 모습은 정말 가슴 한 구석을 먹먹하게 만든다. 말 그대로 흐르는 강물처럼 잔잔하면서 너무 아름다운 영화다. 브래드 피트는 정말 잘 어울리는 배역을 맡아서 인상적이었다. 영화 한편으로 인생의 많은 부분을 느낄 수 있었다. 명작이 주는 감동이 있다. 몬테나주에 한번 가보고 싶다. 생애 사랑했던 추억의 나날들을 흐르는 강물처럼 하나로 녹아들게 하는 영화다. 감동이 밀려오는 소리 없이 강한 영화다. 이런 소감을 전했습니다. 영화 흐르는 강물처럼에 대한 평론가들의 반응은 어떨까요? 커먼센스 미디어 평론가는 작가 노먼 맥클레인이 몬테나에서 자란 자전적 이야기를 바탕으로 한 이 영화는 훌륭한 영화 촬영 기법과 진지하고도 마음을 다한 연기가 합쳐진 감동이 넘치는 드라마다라고 평했고요. 엠파이어 평론가는 흐르는 강물처럼 이 영화는 낚시 영화인 만큼 관객을 흐르는 강물로 빨려들게 만든다라고 전했습니다. 노래 듣고 옵니다. 영화 흐르는 강물처럼 중에서 제시 앤 노먼, 제시와 노먼 함께 듣고 오시죠. 영화 흐르는 강물처럼에서 기억에 남는 대사로는 어떤 게 있을까요? 관객들은 이 영화가 낚시를 통해 삶의 철학과 자신만의 리듬을 배우고 즐기면서 아버지와 두 아들이 낚시를 하며 대화하는 훈훈한 장면들이 정겹다고 말하는데요. 아버지는 어린 노먼과 폴에게 플라이 낚시를 예술의 형태로 가르쳐 주십니다. 기억해라, 낚시란 말이야 10시 방향과 오후 2시 방향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4박자 리듬이야. 또 다른 유명한 대사로는 어떤 게 있을까요? 도박에 빠진 폴은 비참하게 세상을 떠나고 마는데요. 아버지인 맥클레인 목사는 영화가 끝날 무렵 예배 도중 설교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완전히 이해할 수 없지만 완벽하게 사랑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가족입니다. 이번엔 흐르는 강물처럼 명장면에는 어떤 게 있을까요? 아버지는 어린 시절 두 아들을 학교에 보내지 않고 집에서 공부를 가르치는데요. 노먼에게 글쓰기를 시키죠. 글의 내용을 줄였지만 거기서 다시 반으로 줄이라는 아버지의 말씀에 또 줄이고 난 뒤 결국 해내고 나서 됐다 하는 합격을 받는데요. 글을 쓰던 종이를 휴지통에 집어던지고 낚싯대를 들고 동생 폴과 함께 강가로 뛰어가는 장면, 기억에 남는 장면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또 다른 명장면에는 어떤 게 있을까요? 늘 아버지와 노먼, 폴이 낚시를 하는 강에서 어느 날 형 노먼은 자유자재로 낚시하는 폴을 발견하는데요. 아버지의 가르침에서 더 나아가 폴이 자신만의 리듬으로 플라이 낚시를 하는 모습, 많은 사람이 가장 아름다운 영화 장면 중 하나로 꼽고 있습니다. 노래 듣고 옵니다. In the Headlight of the Canyon. 협곡의 어스름 속에서 영화 흐르는 강물처럼 중에서 함께 듣고 오겠습니다. "영화동네" 오늘 들른 곳은 "인생은 예술품이 아니고 순간은 영원한 것이 아니다" 이런 명대사를 가득 남긴, 평화로워 보이지만 아픔과 사랑이 공존했던 한 가족의 흐르는 강물 같은 삶을 다룬 영화 흐르는 강물처럼이었는데요. 마지막 곡으로 영화 흐르는 강물처럼 중에서 Haunted by Waters, 물에 사로잡히다 들려드리고요. 저는 다음 주에 더 재미있는 영화 가져올게요. 지금까지 영화와 음악이 있는 곳, 영화동네 이은영이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매주 토요일 밤 여성의 관심사와 여성 관련 다양한 내용을 소개해드리는 주간 여성 프로그램 여자들의 행복한 시간 여행시의 장량입니다. 이번 주는 여성의 건강과 아름다움을 위한 정보를 드리는 멋지고 맛지고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도 다양한 주제를 준비했습니다. 손쉽게 구할 수 있는 식재료로 피부를 건강하게 가꿀 수 있는 방법 알아보고요. 더운 날 왠지 머리가 멍해지고 기억력도 좀 떨어지는 것 같은 경험 많이 하시죠? 머릿속에 안개가 끼는 것 같은 브레인 포그에 관해 알아보겠습니다. 미안해라는 말을 남성보다 여성이 더 많이 한다는데요. 그 이유 알아보도록 하죠. 도성민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도성민입니다.
네. 자, 올여름에 뭐 그야말로 세계 곳곳에서 이 폭염, 불볕더위 소식 자주 들리죠.
네네.
뭐 이상기온 현상 새로운 소식이 아닐 정도로 뭐 일상이 돼버렸는데요.
네.
그래서 건강도 챙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이번 주에는 여성이 겪는 이 브레인 포그 좀 알아보도록 하죠.
예. 브레인 포그, 뭐 어려운 말 아닙니다. 브레인은 네. 뇌잖아요.
그쵸.
포그는 안개. 그러니까 뇌에 안개가 끼는 것 같은 증상을 얘기하는 겁니다. 일상에서 뭐 자주 또는 혹은 매일 겪으실지도 모르겠는데요.
네.
뭐 예를 들자면 이런 거죠. 외출하러 딱 나가는데 열쇠 어디 뒀지? 차 열쇠 어디 뒀지? 뭐 이런 거.
네.
또 장 보러 나가려고 수첩을 목록에 적고 있는데
네.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지? 이게 적고 있는 동안에도 집중이 안 될 때가 있습니다.
네.
그런데요. 조사에 따르면 한 45%의 사람들이 하루에 적어도 한 번은 이렇게 생각이 끊기는 경험을 한답니다.
네.
심지어 58%의 사람들이 종종 다른 사람의 이름도 잊어버린답니다.
10명 중에 절반 정도가 그렇다는 건데
네.
왠지 위로가 되는데요. 그런데 왜 이런 건가요?
자, 브레인 포그의 원인은 뭐 날씨도 문제가 있을 수가 있고요. 여성 호르몬 변동도 있는데요. 실제로 이 갱년기 여성 호르몬의 변화, 그러니까 호르몬이 급격히 줄거나 늘어나는 상황에 놓인 70% 여성이 이렇게 사람이나 단어를 잊어버리게 된답니다.
네. 날씨는 어떨까요? 날씨는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네. 덥고 습한 날씨는 기억력이 떨어지고 정신이 흐릿해져서 집중력이 떨어질 가능성이 최고 114%나 높습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열은 집중력과 주의를 높이는 역할을 하는 호르몬인 도파민이 생성되는 것을 막기 때문이랍니다. 네, 지난해 유럽 정신의학 저널에 실린 내용인데요.
네.
이 높은 온도와 습도가 우울증, 범불안장애, 그러니까 뭐 다양한 활동이나 사건에 과도하게 불안하거나 걱정하는 그런 장애, 양극성 장애, 조울증이 포함되는데요.
네.
이런 환자 증상 악화와 관련이 있다고 보고했습니다.
네.
또 호주에서 진행된 한 연구에서는요. 월 평균 기온이 1도 오를 때마다 정신건강 관련 사망, 그러니까 자살이 2.2% 올랐다는 분석이 있습니다. 공격성을 억제하는 이 세로토닌이라는 호르몬이 높은 온도에 영향을 받기 때문입니다.
네, 뭐 여성, 남성 모두에게 해당하는 내용일 텐데요.
네네.
자, 브레인 포그로 돌아와서요. 그러면 날씨 또 여성 호르몬의 변동으로 인한 브레인 포그 어떻게 이 안개를 좀 해줘야 될까요?
네, 전문가들이 내놓은 몇 가지 소개를 해드립니다.
네.
요즘 바이브라는 단어 참 많이 쓰잖아요.
V-I-B-E.
사람의 감정이나 기분, 분위기를 좀 직관적으로 표현할 때 이 단어를 많이 쓰는데요.
네.
이 브레인 포그를 줄이 첫 번째 조언은 좋은 바이브로 하루를 시작하는 것이 좋다는 겁니다. 아침마다 아주 시끄럽게 울리는 자명종 대신에 음악으로 시작하라고 조언합니다. 이렇게 하면은 브레인 포그 확률을 50%나 줄일 수 있다고 하네요.
공감이 돼요. 아침마다 자명종을 들으면서 잠이 깨면은 좀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눈을 뜨게 되잖아요.
좀 짜증이 나죠.
그렇죠. 대신에 좋아하는 음악을 시계 알람으로 정해놓거나 눈을 뜨면은 아침 풍경이 좀 더 생동감 있고 좀 긍정적이 될 것 같아요.
예,
그렇죠?
단 하나는 이제 너무 감미로워서
더 자고 싶은 거일까요? 자, 두 번째 방법 볼까요?
네. 사람이 잠을 자는 동안에 몸에 수분이 줄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수분이 2%만 부족해도요. 주의력 그리고 기억 능력이 지장이 받는데요.
네.
아침에 물을 더 마시는 것에 대해서 여기다 신선한 레몬즙을 좀 넣어서 마시면 소장이 또 물을 빨리 흡수하기 때문에 탈수로 인한 그 뇌안개, 브레인포그를 좀 더 개선시킬 수 있는 그런 방법입니다.
네.
주치의가 있다면 좀 조언을 받으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자, 브레인포그 없애는 방법 알아보고 있는데요. 다른 방법이 더 있을까요?
네. 사실 뇌 기능을 높이는 최고의 방법 중에 하나는 유산소 운동입니다.
네.
10분 정도 걸었더니 기억력과 정신적인 정확도가 4시간 동안 27% 향상된다는 연구가 있습니다.
10분만 걸었는데.
네.
와.
신체 건강을 위한 그 걷기를 거론하지 않더라도요. 뭐 짧은 운동이 기억력과 정신적 처리를 촉진하는 단백질인 뇌 유리 신경 영양 인자의 생성을 높인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브레인포그를 줄이는 음식은 없을까요?
예. 있습니다.
아, 네.
밀크 초콜릿입니다.
오.
사람들이 가끔 단게 당겨라고 얘기를 하죠. 신체가 그 원리는 아는 것 같습니다. 밀크 초콜릿은 기억력을 향상하는 물질인 테오브로민 그리고 페네탈라민이 아주 풍부합니다.
네.
한 연구에 따르면 85g 그러니까 약 3개에서 4개 정도의 이 작은 초콜릿바를 먹은 사람들은 15분 안으로 문제 해결 능력, 시각 능력, 기억 능력에 아주 뚜렷한 개선이 나타났습니다.
네. 자, 멋지고 멋지고 다음 주제로 이어가겠습니다. 아니, 양파 껍질이 이렇게 몸에 좋은 걸 왜 이제야 알았을까요?
네.
양파 껍질의 비밀을 벗겨보겠습니다.
예. 양파는 사실 뭐 안 들어가는 요리가 없을 정도로 단골 식재료입니다.
그렇죠.
이제 그 양파를 훌렁훌렁 까서 그냥 버리지 마시고요. 잘 모아뒀다가 끓여도 마시고 갈아도 드시고 피부에도 좋고 항암에도 좋은 양파 한번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네. 어떤 성분 때문일까요?
자, 학술지 생물의학과 약물요법에 양파 껍질을 연구한 내용이 실렸습니다. 양파 껍질이 생물활성화합물 퀘르세틴을 다량으로 함유하고 있어서 몸의 세포를 손상할 수 있는 해로운 물질과 싸우는 강력한 항산화제 기능을 한답니다. 그래서 노화 방지, 각종 질병 예방에 효과적이고요.
네.
이 퀘르세틴이라는 게 염증도 줄입니다. 나쁜 콜레스테롤 낮출 수 있고요. 혈압 조절, 불안 완화, 우울증 완화에도 도움을 줄 가능성이 높답니다.
네.
자, 모든 양파 껍질이 이 유익한 화합물을 함유하고 있지만 연구에 따르면은 이 퀘르세틴 농도가 양파 색깔에 따라서 좀 다릅니다. 가장 이 퀘르세틴이 높은 곳은 붉은색 양파고요.
아.
그 뒤로 연녹색 그리고 노란 양파의 순입니다.
그렇군요. 자, 또 다른 건강 혜택 뭐가 있을까요?
양파 껍질을 잘 드시면 소화 기능에도 좋습니다. 양파 껍질에 식이섬유가 많기 때문인데요.
네.
소화를 돕고 혈당 수준을 또 조절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양파 한 개에 약 1.9g의 식이섬유가 있습니다.
네.
자, 양파 껍질은 피부에 직접 사용해도 좋습니다.
네.
양파 껍질의 항산화 효과가 피부의 질감을 개선하고요. 미세한 주름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네. 자, 이 양파 껍질 그럼 어떻게 활용할까요? 아까 서두에서 끓여 마시거나 또 갈아서 먹으라고 하셨잖아요.
네, 그렇죠. 양파 껍질 입에 한번 넣어보시면 아마 입천장에 달라붙을 겁니다.
그렇죠.
질식의 위험도 있으니까요. 가급적 국물 요리에 넣어서 우려서 드시면 좋고요. 차로 끓여 드시면 좋은데 하루 세 번? 한 컵 정도면 충분합니다.
아, 한 컵씩 세 번이란 말씀이시죠?
네, 그렇죠.
네.
자, 껍질을 말려서 가루로 만들면 그 양파 특유의 그 달콤 쌉싸름한 맛을 설탕처럼 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와.
김치 담글 때 이 김치가 씌어질 때요. 양파가 들어간 김치는 오히려 씌어질 때 신맛이 덜하고 감칠맛이 납니다.
네.
자, 만드는 방법은요. 최소한 양파 껍질이 한 컵 정도 될 때까지 모아둡니다.
네.
껍질은 깨끗하게 찬물에 헹궈주고요. 그리고 며칠 동안 공기 중에서 완전히 건조를 하고 고운 가루가 될 때까지 분쇄기로 갈아주면 됩니다.
네.
보관은 직사광선 피하는 게 좋습니다. 서늘하고 건조한 곳에 보관을 하면은 최소 석 달 동안 맛과 신선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네. 와, 양파의 비밀 벗겨봤습니다. 자, 계속해서 멋지고 맛지고 세 번째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질문 하나 먼저 드릴까요?
왜 안 하시나 했어요?
자, 장양희 기자는 평소 네. I'm sorry.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이런 말 얼마나 자주 하시나요?
아, 저도 네, 뭐 좋은 이유죠. 뭐 상대를 좀 배려한다는 이유로 죄송합니다, 미안한데요 이런 말을 자주 합니다.
그렇죠.
네. 근데요, 저는 이 이슈가 미국 같은 서양에도 있다는 점이 참 새롭더라고요.
네.
네. 동서를 막론하고 여성들이 남성보다 미안해요라는 말을 더 한다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왜 여성들이 미안해요라는 말을 남자분들 더 많이 할까요?
그러게요.
그 이유에 관한 정신건강상담사, 사회학자 그리고 언어학자들의 그 전문가 분석을 오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네.
사실 이 주제에 관한 연구는 찾기가 어려웠습니다. 미국 국립보건원에 올라온 한 연구에 따르면 여성이 남성보다 더 쉽게 사과한다는 고정관념이 널리 받아들여지고 있지만 이런 고정관념이나 그런 근거를 뒷받침할 만한 체계적인 증거는 거의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성별 간의 이 사과 행동의 차이가 있는지 그리고 있다면 왜 그런지를 조사했습니다.
네.
자, 요약해 보겠습니다. 남녀 참가자들에게 매일 자기가 저지른 또는 뭐 경험한 모든 과실이나 사과를 기록하게 했습니다.
네.
그랬더니 여성이 남성보다 더 많이 사과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동시에 실수도 더 많이 저지른다고 기록을 했습니다. 그런데 조사를 해보니까요.
네.
사과를 해야 할 잘못의 비율은 남녀 간의 차이가 없었습니다. 남성이 여성보다 덜 자주 사과를 한다는 건데요. 그 이유는 남성은 무례한 행동을 했다는 그 판단 기준이 여성보다 더 높기 때문일 수 있다는 것을 발견한 겁니다.
아, 그러니까 여성들은 무례하다고 느끼는 기준이 낮다는 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남성한테는 별일 아닌데 여성들은 스스로 그 무례한 일을 했다 이렇게 느꼈다는 거잖아요.
정확합니다.
네. 자, 그럼 여성들이 그렇게 느끼는 이유가 궁금하네요. 예.
여성들이 남성보다 더 사과를 많이 하는 세 가지 주요 이유가 있었습니다.
네.
먼저 이 남성 중심 사회에 익숙해진 그러니까 어떤 사회의 암묵적인 요구가 지금도 존재한다는 건데요.
네.
사회가 여성에게 조용하게 있으라고 시키는 경향이 있다는 점입니다.
다른 이유는 뭔가요?
전문가 분석에 따르면 여성의 완벽주의가 지나치게 자신을 비판하는 성향을 보여오는 건데요. 스스로 종종 미안하다 이렇게 말을 한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트라우마도 중요한 요인인데요.
네.
과거에 이런 트라우마가 생긴 그 경험에 따른 두려움에 따른 그런 반응이라는 건데요. 특정 상황에서 여성이 남성보다 얼어붙거나 비굴해집니다. 머리를 숙이고 미안하다, 미안합니다 라고 말을 하면서 위협이 아닌 것처럼 보이고 행동한다는 겁니다. 어린 시절에 이런 트라우마를 겪었다면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서 비굴해지는 것을 배웠기 때문에 성인이 돼서도 미안해요, 미안합니다 라는 말을 불필요하게 많이 쓴다는 겁니다.
자, 그럼 이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전문가의 조언 뭘까요?
네, 저는 이 방법이 참 좋다고 생각합니다.
네.
미안하다는 말을 불필요하게 쓰는 여성은요, 자신이 이 말을 얼마나 자주 하는지 모를 수가 있습니다. 습관적으로 나오는 말이기 때문인데요. 이런 말을 자주 하는 사람들은 내가 혹시 다른 사람한테 미안해할 필요 없어요라는 말을 자주 듣고 있는지를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겁니다.
네.
의식하면 이 말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요. 하나의 예의라고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물론입니다. 네. 예의를 지키는 한 방법이 될 수 있지만 이게 과도하게 사용하면요. 진실성이 떨어진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사과라는 것이 그 상황과 맥락에 맞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네요. 자, 그러면 과도하게 사과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할까요?
전문가들은 미안하다는 말 대신에 실례합니다 혹은 감사합니다라는 말로 바꿔볼 것을 권하고 있습니다. 미안해요. 듣지 못했습니다. 라고 말했다면 실례지만 뭐라고 했는지 못 들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네네네.
당당한 태도를 연습해 보라고 권합니다.
네.
약속 시간에 조금 늦었다고 해도요. 기다려줘서 고마워요. 라고 한번 바꿔보라는 겁니다.
네. 뭐
그렇다고 해서 미안하다는 말을 절대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네.
실제로 그 잘못을 저질렀을 때 해야 그 말의 진실성이 나고 더 나아가서 미안하다고 말해야 할 상황에서도 가벼운 잘못을 스스로 중범죄처럼 취급하지 말고요. 진심 어리게 그러면서도 간결하게 사과하는 것을 권하고 있습니다.
네, 잘 배웠습니다. 자, 멋지고 멋지고 이번 주 여기까지 정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도성민 기자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는 다음 주 시간에 여성 관련 또 다른 소식으로 여러분 찾아뵙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장량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회화와 문법을 동시에 공부하는 Everyday English, VOA 매일 영어 진행의 이은경입니다. 오늘은 특정 사건이 얼마나 자주 일어나는지 표현하는 빈도부사 사용법 익히겠습니다. 살 빼기로 결심하고 운동하는 친구에게 얼마나 자주 운동하냐고 묻곤 하죠. 대화 들어보시죠.
You exercise, right? How often do you go to the gym?
Well, I usually go 5 times a week. I really enjoy it. Do you go often?
I seldom go, but I often eat donuts. You exercise, right? How often do you go to the gym?
루시아, 운동하죠, 맞죠? 체육관에 얼마나 자주 가요?
Well, I usually go 5 times a week. I really enjoy it. Do you go often?
보통 한 주에 5번 가요. 정말 즐기죠. 당신은 자주 가나요?
I seldom go, but I often eat donuts.
저는 드물게 가요. 하지만 도넛을 자주 먹죠. 방금 들으신 대화에서 나온 단어들 often, 자주, usually, 대개, seldom, 드물게 이런 단어들이 얼마나 자주 특정 사건이 일어나는지 가리키는 말들이죠. 이것을 빈도부사라고 합니다. 빈도부사들은 얼마나 자주 그 일이 일어나는지에 따라서 사용을 다르게 합니다.
Frequency adverbs.
We use the adverbs always, usually, often, sometimes, occasionally, seldom, rarely, and never to describe how frequently we do an activity.
Always는 100%, 항상 언제나 그 일이 일어날 때 사용합니다. Usually는 90% 정도 일이 발생할 때 사용합니다. 대개, 보통. Often은 75%가량 이 사건이 발생할 때 사용합니다. 흔히, 자주. Sometimes는 50% 정도, 반반, 때때로, 종종 사건이 발생할 때 사용하고요. Occasionally, 거의 한 30% 정도 사건이 발생할 때 가끔이라고 표현합니다. Seldom, 한 20% 정도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드물게 발생하는 거죠. Rarely, 10% 정도 발생하는 건데요. 아주 드물게 일어나는 겁니다. Never, 일어날 확률이 거의 없는 거죠. 결코 일어나지 않을 때. 이 빈도부사는 보통 주어와 동사 사이에 자리 잡습니다. 일부 빈도부사는 위치가 자유롭기도 하고 반면 어떤 것들은 반드시 그 자리를 지키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다양한 예문으로 익혀두시는 게 좋습니다. 예문들 살펴보겠습니다.
Bob always eats breakfast at 8 a.m.
밥은 언제나 오전 8시에 아침을 먹어요.
They often go to the theater.
그들은 자주 그 극장에 갑니다.
I rarely eat junk food.
저는 정푸드를 매우 드물게 먹습니다. 저는 정푸드를 거의 안 먹습니다. 정푸드, 건강에 안 좋은 음식을 말합니다. 역사학자 로렐 대처 울리히의 말로 마무리하겠습니다.
Well-behaved women seldom make history.
조신하게 행동하는 여성이 역사를 만드는 경우는 드물다. 에브리데이 잉글리시, 비오의 매일 영어, 오늘은 always, 항상, usually, 보통, often, 자주, sometimes, 종종, occasionally, 가끔, seldom, 드물게, rarely, 아주 드물게, never, 결코 일어나지 않을 때, 빈도부사를 살펴봤습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입니다.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은 최근 합성의약품 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회의 개회사에서 합성의약품, 특히 펜타닐은 18세에서 49세 사이의 미국인들을 죽이는 최고의 살인자라고 말했습니다. 바로 이것이 마약 밀매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조 바이든 대통령의 최우선 과제인 이유입니다. 7월 12일 미 재무부 산하 해외자산통제실은 행정명령 14059에 따라 펜타닐 밀매에 관여한 멕시코 개인 10명과 기업 한 곳을 제재했습니다. 제재를 받은 개인은 시날로아 카르텔의 로스 차피토스 파벌에서 활동하는 사람들입니다. 블링컨 장관에 따르면 제재를 받은 개인들은 미국으로 밀매된 불법 펜타닐과 여타 치명적인 약물에 상당 부분 책임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미국의 해외자산통제실이 제재한 사람은 멕시코 국적의 도라 바네사 발데스 페르난데스인데 그는 루딤 자무디오 레르마로부터 전구체 화학물질을 구매했습니다. 니니로도 알려진 네스트로 이시드로 페레스 살라스와 판으로도 알려진 오스카 노에 메디나 곤잘레스는 로스 차피토스의 펜타닐 밀매 업자이자 폭력을 휘두르는 인물입니다. 그리고 주리 리몬 엘레스는 필로폰 밀매 업자입니다. 해외 자산 통제실은 또 노엘 로페즈 페레즈, 리카르도 파에즈 로페즈, 도라 바네사 발데즈 페르난데스, 네스토르 이시드로 페레즈 살라스, 오스카 노에 메디나 곤잘레스, 주리 리몬 엘레스를 제재했습니다. 이들은 불법 약물의 국제적인 확산 또는 생산을 돕거나 기여한 활동 또는 거래에 관여하거나 시도한 사람들입니다. 동시에 해외 자산 통제실은 멕시코에 본사를 둔 기업, 즉 중국 수출업체로부터 정기적으로 화학 제품을 수입하는 수출입 기업 RDI 컴페니아 인터내셔널을 제재했습니다. 또 RDI의 사업주 또는 관계자인 엘리서데 레온 베세라를 제재했습니다. 최종적으로 해외 자산 통제실은 2023년 2월 제재했던 기관인 아세시 리파시오네스 델 후마의 지도자 또는 관계자이며 멕시코 국적자인 앙헬 기에르모 자무디오 레르마, 다니엘 자무디오 레르마, 호르에 알베르토 자무디오 레르마를 제재 명단에 올렸습니다. 브라이언 넬슨 미 재무차관은 내가 서남부 국경을 방문했을 때 재무부가 어떻게 치명적인 펜타닐 판매로 이익을 얻는 사람들을 노출 격리하는지를 잘 봤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의 제재는 불법 펜타닐 거래와 관련된 네트워크의 재정적 취약성을 활용하려는 우리의 능력과 결의를 잘 보여준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한 논평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분은 편지나 팩스, 전자메일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주소는 Voice of America, 약자로 VOA를 쓰신 뒤 Korean Service, 주소 330 Independence Avenue, SW, Washington DC 20237, USA입니다. 전자메일은 korean@voanews.com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